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시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예, 우리 사무엘서 말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요나단의 승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크고 강한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우리 사울왕과 사울왕에게 속한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서 숨고 흩어지고 도망치며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두 사람, 즉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를 든 소년 두 사람만은 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블레셋 군대의 진에까지 들어가 20여 명을 그 자리에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블레셋 군대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나단은 이 전쟁을 그저 자신의 세상 전쟁으로 바라보지 않았죠. 사울은 이 전쟁이 자신의 세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도망치고 숨고 또 하나님 권능과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전혀 싸우려 하지 않은 무기력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 전쟁을 세상 전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힘에 의해 이 전쟁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임을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요나단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붙들고 나아가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20명만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온 블레셋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지는 사건이 이어지게 돼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그래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반전이냐 하면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군대가 큰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인해 무너지고 떨고 흩어졌었죠. 그런데 이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의 승리로 인해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블레셋의 군대가 큰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인해 무너지고 두려워 떨며 흩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단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달린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파수꾼이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갑자기 블레셋의 진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누가 우리에게서 나가 블레셋을 쳤는지를 알아보게 했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였죠? 자기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 든 소년 두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선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 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왕의 죄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왕국의 죄악을 보여주세요. 사울왕과 사울왕의 왕국, 즉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의 죄악을 통해 또다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루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의 죄악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오면 사울왕이 이러한 죄악들을 행할 때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사울왕의 죄악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죄악들이 나오게 된 뿌리 깊은 마음의 죄성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우리도 모든 죄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져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자의 이름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에도 그의 죄성이 잘 드러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그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구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 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여호수아, 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도 사울의 죄성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울의 의미가 뭘까요? 뭐 우리가 사울, 바울 연결해서 큰 자, 작은 자 뭐 이렇게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사울의 원 의미는 desire, 즉 열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esire. 이 desire라는 그 영어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요. 양면성이 있죠. 어떤 양면성이 있죠? 이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에는 즉 원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 단어가 쓰여질 경우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열망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죠. 열망, desire, toward God. 그런데 이 단어가 나쁜 뜻으로 쓰여지게 되면 즉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세상 정욕에 대해 쓰여질 경우에는 악한 욕망 혹은 탐심으로 번역이 되죠. 열망이냐 아니면 욕망과 탐심이냐. 이러한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 역사를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아담의 마음속에는 무엇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아담의 모든 삶을 주장했습니다. 즉,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의 열망이 되어 아담은 하나님께 모든 사랑과 기쁨과 자기 만족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삶을 주장하는 첫 번째 원리이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열망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짓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열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한 후로는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죠? 자기 열망의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알려주는 이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 세상에 자기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 뭘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삶을 주장하려는 삶. 그때부터는 아담의 삶은 더 이상 열망이 아니라 욕망과 탐심이 주장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향한 열망이 없어졌어요. 오직 욕망과 탐심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유혹했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망의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삶. 그래서 그 이후의 죄인들의 삶에 따라오는 모습은 그 삶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열망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찬 삶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저 자기 소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이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사울과 사울의 왕국,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예배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예배,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기복신앙은 열망이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울의 이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울은 어떤 왕이었나요? 열망의 왕이었습니까? 욕망의 왕이었습니까? 사울은 욕망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백성들도 욕망의 백성들이었죠. 왜? 열방같이 되기 위해 우리가 세상 왕을 세우자. 그래서 사울의 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욕망의 왕국, 탐심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왕과 백성들, 목자와 양들이 다 자기 욕망이나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고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왕국,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들의 욕망과 탐심을 두고 결국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그 안에 주장하는 삶의 원리가 자신의 욕망과 탐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악한 욕망과 탐심이 사울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사울의 모든 죄악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악이야? 뭐 순종 좀 안 하도록 제사 드린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우리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죄를 짓고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안에 복음 말씀이 든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잘 몰라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가득 찬 욕망과 탐심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일부러 우리 자신을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지는 욕망과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그래서 욕망과 탐심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 세상에서도 안 믿는 분들 중에도요, 별로 욕심 없이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우리끼리 비교해 볼 때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그래서 그저 자기 소견이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도 욕망과 탐심이 주장하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만나서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려주었죠. 뭐 기쁜 뜻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때도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온통 뭐에만 관심이 있었죠?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온통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즉, 자기 아버지 섬기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 뜻을 구하며 섬겼는데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섬기면서 섬긴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13장으로 가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며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예배의 모습은 있는데 예배의 삶은 없는 예배. 아 이렇게 우리가 열심과 정성만 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까다롭게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런 마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욕망과 탐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꾸짖으셨죠. 순종이 없는 제사를 뭐라고 꾸짖으셨죠? 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 순종이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라. 사울을 꾸짖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가면 사도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탐심은 우상 숭배이며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저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요. 그래서 사울의 왕국은 왕이건 백성이건 온통 자신의 욕망과 탐심이 주장하는 왕국이었고, 다시 말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사단의 왕국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선해 보여도요, 사울이요, 예전에 사울왕을 보여주실 때 굉장히 도덕적이었죠. 아, 효자에다가 그냥 뭐,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죄성대로 내버려둡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소견이 주장하도록 내버려두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 우린 그런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소견은 다 뿌리 깊은 욕망과 탐심의 죄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각기 제갓길로 가며 멸망에 이르려 하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왕국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욕망의 왕 사울의 죄악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나단은 하나님을 열망하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일어나 감히 상대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대적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을 지키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사람의 소견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병기와 군사와 해변의 모래 같은 군사들을 향해 두 사람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을 지키는 겁니다. 천국을 지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뭘 하고 있는가 대조돼서 보여지는데, 그 앞에 2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4장 2절에 Chapter 14, verse 2.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바로 도망쳐서 지금 어디로 와 있냐면은요, 요나단이 지키고 있는 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방금 전 보시면 기브아 땅 미그론이라는 곳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서 이제 사울을 따르는 600명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뭘 알려주고 있을까? 왜 성경에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 이 모습만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나 대적을 물리칠 힘이 없는 사울의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성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실까요? 그저 사울이 이제는 싸울 의지도 없이 그냥 사람의 생각과 세상 기준에 따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쉬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것일까.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석류나무보다 다른 나무가 더 적합해요. 사실 석류나무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무들보다 더 작은 나무라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로 여겨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늘 아래 쉬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석류나무보다는 다른 나무가 더 적합한 거죠. 특별히 석류나무를 보여주실 때에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석류나무가 뭘 얘기를 해주느냐.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의 그 복된 현실을 알려주실 때에 석류나무가 풍성한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즉, 석류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석류하면 하나님의 언약, 언약 기업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대표적인 나무, 석류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서 석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거나 약속의 땅을 지키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있던 언약기업의 땅을 버리고 지금 요나단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백성들도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흩어져 숨거나 약속의 땅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쳤죠. 나머지 백성들은 지금 사울과 함께 도망쳐서 석류나무 아래 거하고 있는데 사울이나 사울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거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을 몰아내어 언약기업의 땅을 지키려는 그 믿음의 열망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세상 어려움이 닥치자 예수님과 천국에 둔 마음은 요만큼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세상 안위만 가장 열망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 세상 풍파, 세상 문제가 만나자 다 무너져서 예수님과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의 믿음 없음이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디에 사울의 열망, 욕망이 있었는가. 그런데 사울의 변화가 오늘 보여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승리로 전세가 바뀌자 너무나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적인 소망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와서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울이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너무나 무기력했던 사울이 세상 전세가 바뀌고 세상 소망이 조금 생기니까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파수꾼이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군대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사울의 파수꾼이 이를 발견한 후에 사울왕에게 알려주니까 사울이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물리쳤던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자 18절에 보면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뭔 일을 했느냐.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삼은 그 엘리의 집 후손 아이야에게 뭘 가져오라고 했죠? 18절에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언약궤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4장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자기 멋대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기려고 했었죠.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겨보고자. 하나님이라도 불러내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완전 절망의 상태였는데 지금 블레셋의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약궤라도 가져다가 전쟁을 치러보려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즉 자신의 세상 유익과 영광을 위해 기회가 보이니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불러내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울의 뿌리 깊은 죄성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예배는 누구의 부르심부터 시작할까요? 저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불러내어 자기 욕망과 탐심을 채우려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우상 숭배의 예배 혹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기복신앙이라 부르는 잘못된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무엘이 와서 꾸짖은 후에도 여전히 사울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의 군대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는 두려워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쳐서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것을 사울이 또 발견하자 이번에는 사울이 또 다른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19절에서 20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언약궤 가져오렸던 아이야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 내 손을 거두라. 즉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뭘 봤기 때문에? 블레셋이 서로 쳐서 죽이는 걸 봤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언약궤의 도움 없이도 자기에게 승산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즉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척 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더 이상 찾질 않습니다. 전형적인 우상 숭배예요. 사울은 블레셋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았고요. 이때를 어떤 기회로 여겼을까요? 자신이 영광 얻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좀 왕으로 영광 얻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까지는 생각했겠죠. 어차피 블레셋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굳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승리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모든 영광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언약궤를 앞세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영광을 받을 것인데 사울은 그것까지도 싫었습니다. 왜?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18절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도 19절에서 언약궤를 다시 가져가라고 한 것도 다 목적은 자기의 욕망과 탐심이었습니다. 석류나무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던 사울이 요나단의 승리로 인해 블레셋이 혼란해진 기회를 붙들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재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는 전혀 상관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다가 자기가 세상적으로 영광받는 것에는 너무나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요나단에게도 자기가 취할 영광을 나눠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에게 속한 백성들도 똑같이 함께해요. 사울도 백성도 다 세상적인 현실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기업의 땅 버리고 도망쳤던 죄인들이었죠. 다시 말해 세상 문제를 만나 예수님이고 천국이고 다 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블레셋 편에 섰던 백성들까지, 여러 구멍에 숨어 지내던 백성들까지, 도망쳤던 백성들까지 다 이 기회에 나와 사울과 합하여 스스로 무너져 도망치던 블레셋을 쫓았고요. 블레셋의 군대가 베다웬 동편으로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즉 사울과 사울에게 속한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싸우지 않고도 블레셋을 물리친 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다 취해갑니다. 그 왕의 그 백성들, 욕망의 왕과 욕망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필요할 때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라도 불러내 이용하려고 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버려버리고 이 세상만을 따라가는 모습.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받는 영광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마친 후에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verse 23.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승리였다는 거죠. 여기에 사울왕이나 백성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자랑할 수는 절대 없었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블레셋 군대가 큰 두려움에 빠져서 서로 치면서 자멸하는 모습, 사실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며 구원하실 때의 모습이 다 이랬죠. 출애굽 구원 때에도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홍해바다의 물로 멸하신 사건이 나오죠. 사사기 7장에도 가면은요, 기드온과 300군사가 나팔을 불자 미드안의 군사들이 서로 치며 자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전형적인 하나님 구원의 승리였는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과 탐심이 주장하는 죄인의 삶의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봤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국인 이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아니 이 교회를 주장하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지금 내 삶을 주장하는 원리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망과 탐심입니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우리 자신의 영광입니까?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이 세상적으로 소망이 안 보이면 완전히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이라도 이용해서 우리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도 사울과 같은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찬 죄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 그리 욕망이나 탐심이 없다. 실제로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욕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주장하지 않는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욕망과 탐심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열망 우리에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우리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게 들려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우리 소견대로 살았다.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인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거스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죽인 죄악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을 죽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 심판이 우리 죄에 싹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욕망의 왕 사울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죽이면서 한 죄악으로 인해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성취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사울은 욕망의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열망의 왕으로 오십니다. 열망의 왕 예수님은 우리 욕망의 죄인들을 예수님 닮은 열망의 백성들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완전히 타락하고 무능력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열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기 열망으로 품으시며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내 양식이라, 즉 자기의 가장 큰 만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시되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의 싹스를 치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죽인 것처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욕망의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열망의 아들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탐심으로 가득 찬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 닮은 형상의 열망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왕국인 천국에 속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에는 욕망과 탐심으로만 가득했던 우리의 아니만 구했던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시작된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죄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직도 탐심과 욕망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그리고 이 예배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나 거기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쁨, 감사, 만족,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즉, 이 욕망의 죄인 안에 열망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열망을 가지고 탐심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천국에 이르렀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의 삶,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탐심을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열망은 천국에 속한 새 사람의 성품이요 탐심은 이 땅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인데 더욱 새 사람에서 자라가고 옛사람에서 죽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과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과 천국을 향한 열망이 자라가고 예수님과 천국에 둔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으로 더욱 옛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는 죄성을 버리고 무엇보다 먼저 복음 말씀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더욱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회복된 성도들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의 삶입니다. 이 말씀 더욱 붙들고 찬송과 감사 속에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열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어떤 욕망이나 탐심도 남아있지 않고 다시는 자기의 죄악된 소견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마음만을 품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우리 안에 회복된 이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망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열망의 왕국입니다.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는 열망의 왕국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열망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망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에 둔 열망으로 하나 되어 있고 여기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더욱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에서 난 열망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교제,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욕망과 탐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에 둔 열망에서 더욱 주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욕망과 탐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살던 삶에서 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했던 우리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시기까지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열망의 아들들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더욱 예수님 닮은 열망의 아들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오니 성령님께서 더욱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천국에 둔 열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했던 탐심의 삶에서 죽어가게 해주시고 천국에 속한 새 사람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열망이 주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